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25년간 한때 만화 영화라고 불리었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급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빨라진 컴퓨터를 동원해서 화려하고 놀라운 비주얼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의 내용이 곁들여지면서 매년마다 참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동원이 되면서 그 획기적인 변화에 큰 획을 그었던 작품, 첫 작품은 1995년도에 나온 토이스토리라는 영화입니다. 내년 여름에 제4편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만큼 인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토이스토리라는 영화의 소재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가지고 놀지 않는 장난감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 장난감들이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계획을 짜고 또 그 계획을 성공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인기를 얻어왔던 것입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고치는 비용이 새로 구입하는 것에 맞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쳐 쓰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해마다 최신제품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버려진 물건의 입장을 그린 영화가, 그것도 애니메이션이 현대인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난감이 주인의 사랑을 받거나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가슴이 찡할 수가 있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또는 버리신다 라는 이런 개념은 죽은 듯한 영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아서 이사야서 초반 말씀을 묵상해 오던 가운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사야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불신에 쌓인 마음과 행실을 따져보자면 버림받아 마땅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지 보면서 그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또한 마음을 귀담아 듣고 또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가운데 우리 모두 다시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8년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그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윤곽과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다시 한번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리자면 이사야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그 내용의 핵심은 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이 어떤 모습인지 그 실체를, 죄의 실체를, 타락의 실체를 보여주신 내용이 1장에서 39장까지 펼쳐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은 유다가 멸망을 한 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생존하던 아브라함 자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에는 네 편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2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네 편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이는 그런 노래이고요. 그 네 편의 노래의 주인공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속량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40장에서 55장 그 중간 부분 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습, 그분의 행동,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마음, 또 그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그 중간 부분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고 감동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사야서의 그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파트인 마지막 11장은 70년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마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후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이사야서가 두드러지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졌고 세 세대를 향하신 three generation을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한 나중 부분은 이사야가 세상을 떠난 후의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좀 리버럴한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한 기자로 증거된 것이 아니라 세 명의 기자로 증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알렉 모티어 박사님, 그 이사 구약학자시고 이사야서에 특히 그 전문 지식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분의 장례식 때 그분의 아들이 했던 그 말씀이 되게 재미있고 귀한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모티어 박사께서 내가 천국에 가서 세 명의 이사야가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두드려 패면 그때 이사야서의 저자가 세 명이라고 믿겠다. 기자가 세 명이라고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쓴 책이다를 믿으시고 그렇게 증거를 해오셨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분처럼 구약학자는 아니지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이사야서는 이것은 세 세대에 향하신 말씀이지만 한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 신빙성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대주제로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주제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이지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한 십자가, 우리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세 번째 부분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죄와 십자가와 소망, 이것이 복음의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시대에 넘어 그 훗날에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울 아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예언이 중간 부분이나 마지막 소망의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한 내용이죠. 그만큼 죄를 집중하신 말씀, 그 우리의 타락을 집중하신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소망,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인 11장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옛적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시절 때부터 말씀하셨던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죄 많은 그 백성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과 소망의 말씀을 이 앞부분 첫 번째 파트에서 주고 계시는지 특히 오늘 본문 11장에서 주고 계시는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과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저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장이죠.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하셨을 때 그 줄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나무의 한 줄기, 그러니까 어떤 가지 하나가 아니라 나무의 몸통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많은 나무도 그 중앙에 그 몸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잔가지들이 뻗어 나가는데 그 가지 중 하나를 가리킨 표현이 아니라 몸통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9장과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과 유다 남왕국 그리고 그들을 대적한 앗수르 제국을 비롯한 여러 이방 국가들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숲이 우거진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무들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모든 나무들이 배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앗수르, 다른 이방 국가들 나무로 비유돼서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심으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배임을 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불신하고 대적하며 자기 스스로 절대자 역할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배임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배임으로 상징된 그 최종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런 심판의 결과가 유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11장에까지 오면서 그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특별하게 신실해서 이런 배임당함에 그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배임을 당합니다. 유다도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절에서 제가 다시 읽었던 그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새라는 나무의 그 몸통은 결국 심판 후 그러니까 배임을 당한 후 남은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의 몸통 자체를 베어버리고 그 남은 그 아랫동아리 그 부분입니다. 그루터기에는 가지가 없죠. 잎사귀도 없습니다. 열매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결국 한때는 높이 서 있던 나무인데 이제는 그 나무의 흔적뿐이고요. 그 남은 부분마저도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을 이새라고 부르시는데요. 이 이새는 우리가 아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문에 다윗을 보내시면서 그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가문이 바로 이새의 가문이고요. 다윗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그를 통해 경고하신 어려움이 유다 왕국에 미쳤는데 곧 아하스 왕이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 제국이 결국 유다를 공격합니다. 결국 그의 왕위 중에 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침범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왕의 시대 때부터 므낫세 왕 시대까지 장장 80년이 넘도록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는 히스기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그들이 공격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하고 히스기야 같이 신실하려고 했던 왕 전에 그리고 그 후에 신실하지 못했던 왕의 시대 때는 그 유다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그 80년 넘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의해 유다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그루터기 그러니까 지금 만신창이가 된 유다의 이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새의 가문에 새로운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왕이 어떤 인물일지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11장 2절에서 5절까지 그 인물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기 전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거 굉장히 들어본 말씀이다. 굉장히 흡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성탄주일 때 묵상을 했던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우리 구원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날 것인데 그는 이 네 가지다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첫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이고 두 번째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7장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는 표현이 있었죠. 언제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허물 많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분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때로 매를 드시지만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온유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실 것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언제나 그는 너에게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9장 6절에서 네 번째로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적의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적과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평화는 친히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완전히 없애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없어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구세주의 모습을 그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그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이런 의미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2장에서 2절부터 5절까지에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9장 6절의 그 네 가지의 모습을 펼쳐주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 4절을 보시면 그는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공정한 심판을 내리시고 두 번째로 세상의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백도 없고요. 자기도 재력도 없고 또 어떤 뭐 물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이 무력한 사람들,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정말 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불의를 또 불의한 자들을 제거할 그런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구약학자인 H.C. Leupold라는 박사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 감사했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만약 그 나라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공정한 대접을 받는다면 국민 모두가 공정한 대접을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잘 챙겨지지 않는 자들에게 공정한 그런 대우가 임한다는 것은 그들까지 그러니까 국민 모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로부터 정말 힘 없는 자까지 모두 그런 대접을 받는다. 공정한 대접을 받는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예. 이새의 가문에서 그런 왕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했던 아하스 왕,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의 침범을 처음 받았던 그 아하스 왕 이후에도 유다에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8명의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려고 그 중에는 히스기야 왕처럼 신실한 왕도 있었고요. 또 요시야 왕처럼 히스기야보다 어쩌면 더 신실했던 그런 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8명의 인물들이 또 다시 등장하고 모두 다 다윗의 가문에서 세워진 왕들인데 하지만 그들을 통해 나라가 구원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아하스 왕 이후에도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세워졌지만 나라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새의 가장 첫삭이었던 다윗을 생각해보자면 다윗마저도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그런 완전한 왕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는 그의 손에 피를 자주 묻혔던 사건들을 알죠. 여인 밧세바 사건을 압니다.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그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얼마나 든든한지 스스로 자고해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모습들. 절대로 이사야가 여기서 설명한 이 왕은 다윗조차도 이루지 못했던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스톰프 킹덤, 제가 자주 언급을 했던 그 그루터기 왕국의 저자인 데일 랄프 데이비스 박사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1절을 가만히 보면요, 11장 1절을 가만히 보면 이새라는 사람이 결국 두 번 나와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그리고 그의 뿌리에서 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묘사된 이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 것이 왕인데요, 그 왕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난 싹임과 동시에 이새의 뿌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그루터기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온 거죠. 뿌리라는 것은 그루터기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주 이상한 표현을 우리가 10절에 가면, 오늘 본문 그 마지막 10절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이 이렇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왕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 싹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도 나고 동시에 이새의 뿌리에서도 난다는 이 점을 랄프 데이비스 박사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이새에서 날 싹이 될 이 새로운 왕은 이새에서 시작이 될 뿐 아니라 이새의 뿌리, 곧 이새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날 뿐은 이새를 시작한 분이다. 그의 뿌리에서 난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가 만약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뿐이라면, 그러니까 이새라는 사람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게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이죠. 소망 어린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뿐이라면 유다의 왕위와 유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의 말과 그의 약속을, 우리를 구원하고 지킨다는 그의 약속과 능력을, 우리에 대한 그의 공정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유다의 왕위와 유다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람뿐이라면 우리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역사에서 이미 그 결론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왕은 다윗처럼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날 인물임과 동시에 이새를 창조하시고 이새를 부르시며 이새를 세우신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처럼 인간이면서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말씀이, 그의 성품이, 그의 능력이, 그의 목적이 하늘 아버지와 일치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곧 이 세상의 아기로 태어나신 영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새에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남과 동시에 이새의 뿌리가 되시고 그 뿌리에서 싹이 난다고 표현될 만큼 그를 세워주신 분, 성자이시면서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완전한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보내시면서 그루터기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치지 않는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뿐 아니라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너머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고 영원한 평강 속에서 거할 그 나날들,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원히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묘사하시는가 하면 6절에서부터 9절 이 내용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가 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육식동물이 그 먹이가 될 약한 동물들과 평화롭게 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사를 무서워할 줄 모를 만큼 천진난만한 아기들이 독사 곁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고 함께 공존합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은, 이런 상징적인 세상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가 아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서로 먹이를 삼고 또 먹이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본능만 가지지 않고 좀 더 낮게 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마저도 자신과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짐승들의 관계는 좀 덜 복잡하죠. 소위 천적의 관계, 그 natural enemy들이 있어서 천적의 관계를 한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서로 가깝게 지내도 서로 해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족관에 가보면 어떤 물탱크에는 상어들과 다른 열대어들이 같이 헤엄치고 있어요. 저 생선이 헤엄을 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수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천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어는 그 생선들은 안 좋아하나 봐요. 안 먹어요. 근데 다른 생선들은 또 먹습니다. 그냥 먹히는 생선은 그 탱크에 넣지 않죠. 그러니까 짐승들의 관계는 이게 덜 복잡합니다. 그냥 갈라주면 돼요. 천적들을 갈라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한때 나도 그의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의 아픔과 그의 당혹스러움과 정말 그 때로는 불화, 막 화를 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애처한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아닙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가장 보호해주고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을 도리어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들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범죄 다큐멘터리들을 좋아해가지고 제 아내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 혼자 보는데 이제 예약 녹화를 해서 보면은 가장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들은 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그 관계 속에서 실망도 그만큼 크면서 이런 엄청난 그런 범죄 행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짐승들 간에서 아니죠. 우리 사람들 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 안에서 본능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우리는 타인을 볼 때 그의 긍정적인 면을 앞세워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로 그의 부정적인 면을 앞세워 생각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그가 정죄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외면해도 된다라는 이런 나의 생각을 합리화시키죠. 누가복음 10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강도를 만나서 초주검된 그 자를 피해갔던 제사장 레위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 대한 심판은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의로운 심판입니다. 아무도 거기 앞에서 다른 변명이나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입장의 하나님께서 망가진 영혼과 망가진 인생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망가진 창조세계의 원리를 망가지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망가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읽었던 이 세계의, 이 세상의 모습은 에덴 동산, 우리가 죄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타락하지 못하는 에덴 동산입니다.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와 늑대가 양과 친하게 지내고 독사와 갓난아기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망가진 마음과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을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He can do가 아니라 I will do,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혼의 구원, 영생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죄로 망가졌고 이대로 내 인생에는 어떤 영구적인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인의 정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일 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망가진 내 영혼과 인생에 하루아침에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변화가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변화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관심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내가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새 마음을 시작해 주신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한 것 없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후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기대하고 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재촉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리와 양, 사자, 독사와 아기 이런 장면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인생 또한 바르게 회복시켜주고 계신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화가 없어지고 진정한 평화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 변화는 더디지만 더딘 변화 속에서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우리들,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세상이 바뀔 그 소망대로 나 또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분열된 자녀들을 다시 연합시키는 구원자이십니다. 야곱의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왕국은 먼저 북왕국이 멸망하고 그 뒤로 남왕국이 멸망하면서 왕국시대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국시대에 막이 내려지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적의 침범과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다시 그 이전 시대처럼 통합된 민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합이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게 됩니다. 두 나라, 북왕국과 남왕국, 두 나라, 두 민족을 사로잡았던 우상들이 제거되면서 그들은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단일 민족이 됐어요. 나라는 없어졌지만, 왕국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심령이 한 분의 산 아래, 한 분의 그 조명 아래로 들어가면서 한 분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죠. 이 말씀이 어디 적혀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우리 10장을 가보시면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곧 전장이죠. 20절과 21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남은 자들이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되어가야 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의로운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서로 원수지간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며 주님의 그 복음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조금 전 제가 읽었던 그런 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서로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앞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내 심령이 완전히 성화하고 변화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번째, 그러니까 분열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합하고 통합이 되는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런 의미로서 3장을 매듭짓는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가지고 계시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자로 믿고 있고 나의 인생의 목자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기뻐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갈라지고 분열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화해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인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 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모든 성경 기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동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이가 실증난 장난감 버리듯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버리신다면 그 명분은 아이가 장난감을 버리는 것보다 더 정당하고 의롭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 된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혜로 대해주시면서 우리의 허물을 손수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주시며 우리를 덮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 되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의 왕이 이 땅에 돌아오셔서 소망의 나라와 회복된 세계와 통합된 백성 속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주신 그분을 날마다 붙잡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묵상 속에서 2018년도 올해를 매듭짓는 우리들, 그리고 2019년도 새해를 계획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지난 5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이사야서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의 강림을 약 750년 앞둔 그 시대에 때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그 초림이 2000년 지난 오늘까지도 그 구원의 감동은 가시지 않았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주님, 망가진 창조세계를 회복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분열된 자녀들을 다시 통합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저희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매일매일 분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묵상으로 저희가 이 한 해, 귀한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에는 더욱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